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부에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각각 범죄 인도 요청을 함에 따라 앞으로 어디로 송환돼서 재판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두고 국회가 이번 주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데요. 오늘 3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DDONG님이 안녕하세요.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부터 10km 정도 따릉이 타고 한강변을 달려서 출퇴근 중입니다.
닉네임이 DDONG예요?
제가 읽어드릴 수 없었어요.
왜 하필이면 닉네임 그렇게 지으셨대요?
네. 어쨌든 따릉이를 타고 한강변을 달려서 출퇴근을 하고 계신다는데 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벚꽃도 많이 피었다고 하고.
오늘은 좀 그래도 그러니까 좋음으로 나오던데 요 며칠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는데 그러셔도 되나?
그러게요. 이봉천님. 오늘이 또 조금 추웠잖아요. 네. 그래도 이봉천님이 감자싹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감자야 미안해. 다음엔 따뜻한 햇살 옷 입혀줄게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하여간 겨울은 그냥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뒤끝이 좀 길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축제의 계절이긴 한 것 같아요. 6365님이 대천 바닷가 무창포 쭈꾸미 축제 둘러보고 왔습니다.
야, 지금이 쭈꾸미철이죠.
아 그래요?
네. 저도 한 두 주 전쯤인가 소래포구 가서 쭈꾸미 먹고 왔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네, 네. 어, 맛있던데.
네, 어, 예. 그러셨군요. 네, 네. 6365님, 시선 집중 못 들은 것 빼고는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대천 하면 또 제이비의 고향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쭈꾸미 맛있으시군요.
아, 맛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태성님, 취준생이던 28살입니다. 취업 결정되고 처음으로 생방송 듣습니다. 항상 좋은 뉴스 감사드려요.
오, 취업 결정되신 거예요? 아,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겠네. 축하드립니다. 네, 출근길도 네.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출근길에 네.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성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 전해드리면서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달 초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증여세 차등화 방안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이걸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확대 적용한다. 이런 게 골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부모가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으면 1억, 두 명 두고 있으면 2억, 세 명이면 4억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런 방안이라고 합니다. 세 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서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전해져서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증여세 비과세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라는 이런 보도입니다.
네, 뭐 당에서는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다라고는 합니다만 평가를 좀 해볼까요?
이건 뭐 평가하고 말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상속도 아니고 증여로 4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제가 제기할게요. 통계청의 좀 지난 통계를 하면 2009년 통계가 있는데요. 25살부터 44살까지 여성의 평균 자녀 수를 남편 소득과 비교한 결과 남편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1.71명이었는데 500만 원 이상이면 1.9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소득이고 자산의 경우를 놓고 보면 역시 똑같은 나이대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5분위가 1.93명인데 반해서 1분위는 1.59명에 불과했습니다. 5분위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산상위 20%에 안에 드는 거고 1분위는 반대로 자산 하위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 있고 넉넉히 버는 사람은 알아서 아이들을 낳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이게 현실이라면 오히려 없어서 못 낳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책은 거꾸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납득이 되시냐 이 말씀입니다.
납득이 안 되죠. 춘철님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지리님이 돈 없어서 자녀 못 낳는데 웬 증여입니까? 김동주님 이거는 골자는 부자 감세네요. 해주셨고요.
네.
김성만님도 재벌 2세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시험관 시술과 같은 난임 시술의 경우 종류별로 회당 1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이 드는 아주 비싼 시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기혼 여성 가운데 최근 5년 이내에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난임 치료에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지원은 빼고 순수히 자비 부담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이게 비싼 시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난임 시술을 지원해 주는데 소득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180% 이하.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622만 원 이하인 부부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연 8,040만 원, 한 달에 6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기준보다 몇십만 원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7만 8,575명이었는데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만 따로 떼어서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을 세보니까 5만 77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4%에 달하는 2만 7,801명은 지원을 못 받고 전액 자비로 시술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바로 그게 소득 기준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현실과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증여세 면세 혜택 방안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5억 원 이하 증여의 경우 세율이 20%거든요. 그래서 자녀 셋을 낳으면 4억까지는 증여세를 면세해 준다고 한다면 혜택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따져보면 여기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면세라고 하면 따져도 몇 천만 원이거든요. 이거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하는 거고 비교하면 답은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선영 님이 귀 쫑긋하고 들었는데 전 받을 게 없네요. 에휴, 여보세요.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양희숙 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난임은 좀 다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네. 6339 님 월세 지원이나 해줘요. 1105 님 빚이나 안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전해드리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여러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 당에서 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현실성 있는 부분을 유지할 거다. 그리고 낳는 거에만 위주로 하는 대책이 아니고 교육이나 부동산 등 여러 정책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챙기는 과정에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저출산 정책 이래가지고 뭔가 종합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딱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는데 내놓을 때마다 약간 이런 식이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 현실과 좀 너무 괴리감이 있다. 그냥 종합정리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에 우리 뭐 촌철님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 살펴야지 저출산 대책에 더 내실이 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용사 5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추모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26초간의 침묵 뒤 윤 대통령은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전에 묘역을 찾았는데 묘비 뒤에 적힌 출생일을 살폈다고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살아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 또 묘역을 찾은 게 두 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 출생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전해진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울컥한 이유와 관련해서 20대 청춘들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라고 소회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청년의 미래를 강조했었고요. 강제동원 해법이란 걸 내놓으면서도 청년의 미래를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청년입니다. 자, 청년 사랑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청년을 위한 마음은 강조하는데 정작 청년을 위한 정책은 뭔가 모호하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장학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만든다 해서 그 수혜 대상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20대 청년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노동정책은 오히려 청년 세대의 강력한 반발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근의 움직임을 넘어서 범위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정책이 국군 장병 월급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묘한 게 있습니다. 병사의 월급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층이 있다. 바로 부사관들이다라는 소식 여기서 전해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부사관들도 청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한 저출산 대책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청년 세대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라는 게 청년을 아우르기보다는 청년 내 위화감을 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무엇 하나 딱 떨어지는 게 없고 종합청사진은 더더군다나 없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마음은 알겠는데 청년을 위한 정책은 뭔가 좀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솔기어님이 근데 선택적 청년사랑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이태원에서 죽어간 청춘들도 꽃다운 청춘들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렇죠. 이덕표님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의견. 이태원 참사 때 이렇게 울컥했으면 더 좋았을걸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 부분도 조금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런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청년층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죠.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경희대 학생 식당을 찾아서 대학생들과 천원 학식을 함께 먹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에 새로 고친 노동자협의회 소속 일부 노조위원장들과 치맥 회동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란 계기성,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그 설득하기 위한 어떤 목적, 당연히 깔려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 말고 더 큰 정치적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다른 코너에서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요. 세대별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30, 40대에 비해서 20대의 부정평가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20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20대에 공을 들이면 20대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불어 평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지금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 감성적 접근을 하는 이유,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년층과 스킨십을 넓혀가는 이유, 그 정치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내세웠던 세대포이론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과연 이런 행보들이 20대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정책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떤 정책은 뭐 호응을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호응을 끌어내다가 다른 정책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서 엇박자가 나다 보면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청사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단발성 정책을 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이른바 구성의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A라고 하는 정책과 B라는 정책이 상호 충돌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좀 되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호님은 이런 댓글을 주셨네요. 청년이 힘들어진 계기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면 20대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동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빠졌다가 다시 또 잠잠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율 때문인가? 하여튼 이 지지율의 수치도 조금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CNBC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교육부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의 학폭 조치 사항 불복 절차 현황을 자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학폭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77건, 행정소송은 575건, 행정심판 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1548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가해 학생의 경우고요. 피해 학생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1014건, 행정소송은 64건이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의 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다. 수치로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추세를 보면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되겠죠. 2020년 587건이었다가 21년 932건, 22년 11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 받아들인 비율이죠. 이것도 행정심판 기준으로는 53%, 행정소송 기준으로는 62.1%에 달했던 반면에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17.1%, 행정소송 기준은 60%였다고 합니다.
숫자에 담긴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해 학생의 신청 건수가 월등히 높은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서 대입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은 이미 거의 검증이 된 거죠. 대표 사례가 뭐겠습니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아들의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목할 점은 집행정지 인용 비율, 받아들인 비율인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가해 학생은 53%인 반면에 피해 학생은 17.1%로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이것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대표적인 사례가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고정 코너인 사법논담에서도 진단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시장의 블루오션이 된 지 꽤 됐다라는 법률가들의 이야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블루오션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피해 학생 때문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큰 고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해 학생 쪽이 동원한 금력 그리고 권력이 결국은 인용 비율의 차이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씁쓸한, 아주 쓰디쓴 현실의 한 단면을 지금 확인하는 숫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발마녀님이 죄가 밝혀져도 저들은 포크레인으로 꼭꼭 잘 덮어 묻어버립니다. 라고 해주셨고 김종희님은 법잘 알 덕분에 학교 피해 학생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현실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씁쓸한 상황 좀 반전을 시킬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가 원래 이달 중에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다음 달 초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1일 날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진상조사 청문회가 있기 때문인데
네네.
뭐 어쨌든 내실 있는 대책 기대해도 될까요?
아, 글쎄요. 뭐 이런 지금 그 집계까지 교육부가 했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가해 학생 쪽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피해 학생의 눈물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현실인지를 한번 좀 돌아보셔라.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도겠죠. 단호한 제도 어떤 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벌써부터 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렇게 실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법을 믿게 해야 되는 게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점 강조하면서 오늘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학과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